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구약성경 스바냐서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구약성경 이렇게 본다면 뭐 스바냐 이제 지나게 되고 학계, 스가랴, 말라키 이렇게 성경이 남게 되네요. 스바냐서 다음에는 신약성경으로 해서 유다서 나누고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가 이 매기성경 강의를 통해서 번안 매기 목사님이 5년간의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한번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셨는데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계획들이 다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자, 스바냐서 서문을 볼까요? 스바냐는 다른 소선지서들의 그 선지자들보다도 자신을 상당히 그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박국은 자기의 그 신분을 감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의 배경에 대해서 그래서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자기의 족보를 고조 할아버지 즉 유다 왕 히스기야까지 올라가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바냐는 다윗 왕족이었던 것이죠. 스바냐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작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이렇게 스바냐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는 상당히 어두운 시절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성경의 배열 순서에 따르면 스바냐는 포로 이전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에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었고 확실치는 않지만 미가와도 동시대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스바냐서는 다윗 왕국의 마지막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아 통치 때 일어났던 부흥운동에 대한 촉매 역할을 아마도 감당치 않았겠는가 하는 것도 성경학자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찾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네요. 스바냐서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6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처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기를 얻은 아마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서의 내용은 널리 알려지기도 않았고 많이 읽혀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스바냐서에 관해서 아마 그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스바냐서를 통해서 기억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요. 스바냐서에 있어서 그 참으로 많이 알려진 그러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참 이 아름다운 우리가 그 찬양으로도 참 많이 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이 스바냐서의 주제다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설교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도 이 성경은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바냐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이 스바냐서도 3장 17절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스바냐서는 요한복음과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드린 구절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서의 대부분은 날카롭고 신랄한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불을 뿜는 것과 같은 것이죠. 3장에서도 이처럼 맹렬한 어조로 시작이 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게 3장 1절 말씀인데요. 이스바냐서에서는 많은 심판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구 주제가 될 수 있을까? 그 주제일 수가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한편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본서의 주제가 사랑이라는 근거를 찾는 것은 마치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주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스바냐서 연구를 시작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이 성경, 어떤 뭐 작은 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은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랑의 어두운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대도시들 중 어느 교회 지역에서 한밤중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주 근엄하고 엄격하게 생긴 남자가 몰래 그녀의 침실로 다가갔습니다. 그 소녀는 그녀를 보고 겁에 질려 소리 지르기 시작을 했죠. 그때 어머니가 그 딸의 소리를 듣고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벌벌 떨면서 어머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사나이는 전화기로 다가가서 동료로 보이는 사람에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죠. 그때 그 사나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어머님의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대기하고 있던 차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 울어댔고 그 사나이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납치하려던 이 사나이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서 마침내 아주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건물 앞에 멈추었습니다. 주인은 온통 조용했고 그 빌딩도 부분적으로 불이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층에 있는 어느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는 거죠. 그 아이는 안으로 끌려 들어가 불이 켜진 방으로 올라가서 전화기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공범에게 넘겨져 이 두 사람은 아이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던 사람은 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방에서 그 사나이는 날카로운 칼을 꺼내어 그 아이의 목을 겨누면서 그 아이는 그렇게 할 때 마치 죽은 듯이 누워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대목에서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 소녀를 납치한 범인들이 잡혀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일 수가 있겠죠. 한데 저는 여러분에게 타락한 사람의 부패한 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느 정신병자의 미친 짓을 묘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친절한 사람의 행위를 묘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저는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보다도 사랑을 진지하게 묘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물론 놀랄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하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그 어린 소녀는 밤중에 복통이 일어나 잠이 깨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번에도 이처럼 배가 아팠으므로 의사는 그 부모에게 딸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아마 일러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간 것은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딸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전화로 가족의사를 불러서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딸을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가 그 의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의사는 그녀를 수술실로 데리고 가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든 행동은 사랑과 자비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위하여 걱정하면서 신중한 판단으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어두운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 의사의 칼 앞에 넘겨주는 순간에도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병원에 있는 딸에게 과자와 껌을 들고 찾아가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의사의 손에 넘겨주는 것도 사랑이고 그 딸을 집으로 데리고 와 어머님의 품에 돌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대상의 안전과 행복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사랑은 사랑받는 자의 최선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스바냐에서 다루는 사랑의 어두운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속성보다 비교적 많이 드러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보다는 오히려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기에 쉽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이면에 아무것도 없는 일방적인 것으로만 설명되어져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는 부모보다 다독거리는 할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유주의 설교자들은요, 앵무새처럼 짓거리는데 그들은 아주 화려한 미사오구를 사용을 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만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랑에 대하여 그 대상을 끊임없이 감찰하고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감상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면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 위대한 의사께서는 자기 자녀를 수술대 위에 눕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기, 치명적인 바이러스, 그리고 악성 종양이 마치 암처럼 번져 영적 생명을 위협할 때 수술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단호하게 처리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일찍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꽃과 과자를 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에게 데리고 가실 때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위대한 의사께서는 충분한 약을 사용하시지도 않은 채 수술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수술을 행하신 후에 길르앗의 기름으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두움의 골짜기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래와 같은 시로 그래서 표현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내 영혼 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슬픔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그때 갈릴리의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분의 음성이 내 영혼을 위로하시도다. 비록 불꽃 가운데서라도 내가 너와 동행하면 능히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무거움을 알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잔을 마시나이다.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오지 않으려느냐. 내게 힘을 주리니 나를 굳게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실 때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히브리서 12장 6절인데요.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시겠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로 예수님은 다락방에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오셔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자들을 잘라버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년 전 어떤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자기를 자를 때 그 나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죄악된 것들을 제어하실 때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펄전은 한 농부가 그 창고 위에 바람개비 달아놓은 것을 보았다고 그러죠. 그 바람개비는 특별한 바람개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그 농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써놓았기 때문이죠. 스펄전은 그 바람개비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처럼 펄떡 변덕스럽다는 의견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농부는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변덕스러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미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활하는 남쪽으로부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북쪽으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가운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 사실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아래와 같은 시 가운데서 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푸른 하늘을 약속하지 아니하셨다. 시들어진 꽃들이 길가에 뿌려져 있고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날, 슬픔이 없는 기쁨, 고통이 없는 평안만을 약속하지 않으려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시험과 괴로움을 그리고 근심과 재난을 면케해 주면서 무엇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벗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위하여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일꾼들에게는 휴식의 길을, 찾는 부모에게는 등불을, 시련을 통한 제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도우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애니 존슨 트리트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이 사실은 결코 변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달콤함과 맑은 빛은 모든 단계에서 사랑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베풀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함께 이해하기 위하여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 지킬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으로 사랑으로 표현되고 또 다른 속성은 심판의 진노로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은 전혀 상반된 마차 두 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스반자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가득 차 있죠. 1장 5절, 3장 8절, 그렇죠? 그러나 밑바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의 이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실화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매기 목사님께서 로스앤젤스에서 목회하고 있던 어느 날 교인을 보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들은 그날 옷을 잘 차려입고 있어서 또 꽃장식을 하지 않아도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매기 목사님이 그 가운데서 다른 어머니들처럼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큰 꽃을 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던 것이죠. 저는 그 꽃을 동부에 있는 아들이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유명한 사업가여 정부에서는 높은 지위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 어머니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어느 박사님께서 나름대로 그러한 사람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그러죠. 이러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원수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병상에 눕혀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아주 결별하고 나름대로 큰 의미의 행사들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